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근교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전투원 등을 철수시키려던 유엔 중재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당초 ISIL 전투원과 그 가족 약 4,000명이 어제 아침부터 다마스쿠스 남쪽 마을에서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 지도자 자흐란 알루시가 25일 다마스쿠스 인근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한 지 몇 시간 뒤 철수 계획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반군 지도자 알루시가 5년간의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유엔 계획의 일환으로 극단주의자들이 다마스쿠스에서 ISIL 본거지인 라카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철수 계획은 아사드 정부와 ISIL 사이의 첫 번째 합의였으며 나중에 철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스테판 드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내년 1월 25일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을 열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사 지도자 라힐 샤리프 장군이 아프가니스탄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아프간 평화 화해 과정 촉진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국경 관리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리프 장군의 이번 아프간 방문은 앞서 이달 초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사자회담 참석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한 데 뒤이은 겁니다. 당시 회담에서 가니 대통령과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중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아프간 정부와 반군 탈레반 사이의 평화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샤리프 장군의 이번 방문을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는 어제 저녁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적어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주 일부와 인접 오클라호마주는 최대 45cm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도 이상기후로 적어도 10명이 숨졌고 남부 다른 지역에서도 강력한 토네이도로 며칠 사이에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동부 여러 주들에서는 전례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미에서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서 15만 명이 폭우로 인한 홍수를 피해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오늘 군인을 흉기로 찌르려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을 목격한 보안 요원이 범인에게 총탄을 발사했지만 빗나갔다며 하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한 이스라엘 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스라엘과의 경찰과의 충돌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성탄절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 지난 25일 하루 동안 4,930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2009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셜록 홈즈가 세운 2,460만 달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16일 개봉된 이래 전 세계에서 8억 9,03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고 약 절반인 4억 4,040만 달러를 미국에서 벌어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임현수 목사 체포 원인과 관련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 미북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는데 미국에서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의회 청문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보면 계속해서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뭔가 좀 그 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바마 행정부의 현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뭐 북한과 관련해서 그 현안이 핵과 미사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초점은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그동안 쭉 취해왔습니다.
예.
이른바 그 전문가들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서로 엇갈리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동안에 사실 두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지만 그 제재와 압박의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것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을 좀 더 강화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입장을 바꾸도록 좀 푸시 강하게 그 압박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자 이거는 통하지 않더라 그동안 보니까 자 그러니까 대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결국은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다 일치하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미국이 상당히 그 제한적인 관심만 두고 있는 사이에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 즉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 진전을 보고 있다. 이런 우려가 그 배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사일과 그 핵 개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제 핵심은 그 핵무기 소용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그 핵 능력을 이미 다 가졌고 심지어 그 잠수함에서 그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핵 능력을 완전히 갖게 되면요. 그 소형화, 즉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서 탄도 미사일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이 한 7천 내에서 한 1만 킬로미터 정도를 정확히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능력을 또 입증을 해봐야 비로소 그 완전한 그 핵 능력을 가진 국가로 해야 되는데요. 미국 국방장군 북한이 이미 좀 그 상당한 소용화를 이뤘다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언급은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아직 이를 핵탄두를 뭐 과시하거나 보인 적도 없고 또 핵탄두를 그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7천에서 1만 킬로 정도 날려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평가는 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아직 완전한 핵국가를 이뤘다, 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우려가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재미있는 점이 미국 내부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 8일이죠.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한 실패작이다. 정책 전환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 북한이 그 미북 간의 고위 회담을 갖자라고 주장한 것이 2년 전이었고요. 예. 또 사실 미국이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역량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협상 이것을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말하자면 생존 수단이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일견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고립과 그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라든지 이런 외교 부분에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또 그 외국의 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양쪽 진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말하자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압박과 제재로 이어지는 그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이 좀 변화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연구기관별로 평가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쪽에서는 그 이미 그 북한이 소형화 또 핵탄두 이런 것을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아직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서는 북한이 또 이미 그 핵탄두 설계 기술을 바꿔서 소형화를 완성을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같은 평가가 어떻게 정확히 좀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워낙 기관마다 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 하나의 그 단일된 평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북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앞서서 최 기자가 지금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소형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의 그 북한의 친전, 이 부분은 소형화뿐만은 아닙니다. 이 북한은 또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다종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동안에 기존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와는 또 별도로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제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상당 수준의 원심 분리기를 확보하고 또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제조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형화뿐 아니라 핵무기 경량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스스로가 수소폭탄 보유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수소폭탄 개발에 있어서도 그 진전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최근에 미국의 그 북한 그 전문 매체죠. 38 로우스를 보면 이 설계를 변경해서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말하자면 북한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북한이 두 번째로 그 사출 실험을 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혀 그 발사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위치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이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국면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처럼 핵뿐만 아니라 핵과 관련해서는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를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고요. 또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렇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진전과 관련해서 외부에서는 우려를 크게 더욱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그 미국의 정책,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전을 보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이 대화를 통한 방법, 협상 방법 또는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대화 외에는 이 다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신보수주의자들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기조에서 봤을 때 대화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꾸준히 펴왔고요. 대체로 그 협상을 중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은 유엔의 제재나 아니면 자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 이거를 포기하도록 상당히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 핵무기라든지 또 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서 지난 4년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경제도 플러스 성장을 해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제재와 압박보다는 이제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측을 설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바로 그 협상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대북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북 정책이 북한이 크게 어떤 그 정책의 선환 선회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좀 바꾸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그 미 국무부에서 그 북한을 그 다루는 그 성김 그 대북 정책 그 특별 대표가 그 얘기한 게 있는데요. 미 국무부의 그 성김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지난 10월인가요? 그 미 의회에 출석해서 기존의 그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억지, 외교, 압박 이런 것을 결합한 것이라며 일관성 또 인내 이런 것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미국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민주, 뭐 공화 양당 모두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 앞으로 계승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정책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글쎄요. 그것은 이제 뭐 조금 좀 중장기적인 전망 같은데요.
예.
아, 우리가 지금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은 오바마 대통령 그 재임 중에 대북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네네.
아, 최은 기자가 지금 설명을 좀 했지만 사실 내년은 미국이 연초부터 이제 대선 정국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 국제 문제에서 상당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순위파 무장 조직이죠. ISIL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급박하고요. 또 시리아 사태라든지 리비아 사태라든지 이 중동 상황이 사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점점 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이 그동안의 그 철군 방침을 바꿔서 소수의 병력이지만 계속 추가 투입하거나 아니면 병력을 잔류시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크게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양대 그 문제점이었던 이란과 북한 가운데 이란의 핵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진전을 이루고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남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뭔가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가능성 이것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뚜렷한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이제 6자 회담을 비롯해서 그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가능성을 뭐 수치로 크냐 많냐 적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 최근에 그 몇 가지 그 흐름을 보면요.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 6자회담이 내년 중에는 가동되지 않을까. 6자회담이 어려우면 북한을 뺀 나머지 5자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그 조심스러운 그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난 10월에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그 70주년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그 몇 가지 그 언급에도 제외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 그래도 긍정적인 그 조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국자들도 특히 저 한국의 윤병수 외무장관 같은 분은 내년 초에 어쨌든 6자회담이 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커지지 않겠나 이 정도는 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부 부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입장은 우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정상적인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국 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개성에서 열린 1차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이유도 금강산 관광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남북한은 사실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당국회담은 사전에 의제를 합의하지 않고 포괄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집중했고요. 이 한국 정부는 반면 이산가족 문제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관심사가 크게 달랐고요. 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북한 측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고요.
예.
앞서서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얘기를 들었듯이 이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주 정리되고 일관된 입장을 북한 측에 제시해 왔습니다. 이 기자 설명회에서 박 부대변인이 언급한 것이 바로 거기에 그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박왕자 씨가 한국인 민간인이죠. 금강산 관광 중에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거고요.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신변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박수진 대변인 얘기를 보면은 한국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측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번에 당국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앞으로 열릴 2차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성패를 그 결정지을 그런 바로미터 말하자면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죠.
네. 북한이 이렇게 금강산 그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그 금강산 관광 문제를 남북 간의 그 최우선 그 목표로 내세우는 배경을 대개 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외화 수입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외화가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요. 과거사를 보면 그 금강산 관광이 됐을 적에 북한은 매년 그 외화 수입으로 금강산 하나로만 매년 그 3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북한의 재정에서 그 3천만 달러면은 상당한 그 액수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해서 그 돈을 외화를 벌자 이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북 관계 차원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그 천안함 공격으로 그 금강산 관광을 그 비롯한 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 경협 사업, 민간교류 이런 것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5.24 해제 조치를 5.24를 자동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예.
또 다른 것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와도 그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의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면은 그 남북 관계 이 외화 수입 이 효과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국제적인 대북 제재도 그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거기 때문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09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담보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민간기업인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당시에 했던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예, 그 약속이라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국 현대아산,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의 사업 주체죠.
예.
현정은 회장을 그 면담한 자리에서 그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그 현정은 회장에게 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북한은 사과와 관련해서도 박왕자 씨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약속이나 보장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서 박수진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당국 간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이런 그런 설명입니다. 이 민간기업의 대표에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은 사실 그것보다는 한국 정부는 책임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정부가 이 말 직접 협상해서 이런 그 북한 당국으로부터 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한테 이렇게 사적인 사인한테 김정은 제 국방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는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간이 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겠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을 때 관광 대금조로 이른바 뭐 대량의 현금이 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흘러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배가 되나요?
네, 관광 대금조로 그 대량의 현금이 들어갔을 적에 그 이것이 문제가 되냐 이런 건데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그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딜 봐도 그 정상적인 무역 또는 관광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한데 만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옛날처럼 그 관광이 재개될 경우에 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3천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결과적으로 그 하나의 그 북한의 노동당으로 현금이 유입돼서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이나 남이나 상당히들 어떤 투명성 있는 장치를 해야만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개성공단에도 1년에 한 1억 달러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지금 최 기자가 언급한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벌크 캐시, 대량 현금 규정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금강산 관광을 통한 그런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왕자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금강산 관광은 사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거든요. 유엔 안보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과의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협상에서 뭔가 지렛대를 한 가지 더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실 금강산 관광에 투입되는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그 개발에 전용된다라는 것은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이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성공단을 말하자면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것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지불되는 말하자면 대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금강산 관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의 투명성이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내년 초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선택지가 좁혀지고 결국은 비핵화밖에 유일한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결국은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했던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네, 방금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6자 회담을 되살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윤병세 장관이 이날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이란 핵협상을 타면 나머지 6자가 똘똘 뭉쳤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단결을 해서 그 결과로 이란 핵협상을 그 끌어냈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보면은 그 6자 회담의 그 나머지 국가들, 즉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도 비핵화, 6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는 데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어서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만일 북한이 끝내 6자회담을 거부할 경우 그 북한을 제외한 5자, 미, 일, 중, 러, 한국이 그 5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명세 장관이 최근 문제가 된 북한 그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윤명세 장관의 발언은 그 방송 기자 클럽 그 연말 송년 그 회견에서 나온 건데요. 이 한국 정부는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데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이 냉랭해진 중국 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가로막고 여기에 좀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그 지금 개선되고 있는 북중 간의 관계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윤병세 장관도 그런 맥락입니다. 당장은 그 파장이 없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개선 흐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북 간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북 간의 합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임 목사에 대한 증거 자료라며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들어보시죠.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방금 북한에 억류돼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임현수 목사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 자료는 북한 측의 그 검사가 공개를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북한이 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또 국가 전복 음모죄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그 선고를 해서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그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북한의 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그 이 동영상을 공개해서 그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이 어떤 이유로 임현수 목사를 억류했는지 그 혐의가 이제 최초로 확인이 된 셈인데 그런데 이 발언이 북한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 발언이란 말이죠. 이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실정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다만 임현수 목사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한 그 동영상에 그것은 이제 미주 그 복음대회에서 선교 대회에서 그 강연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임 목사가 이런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즉 현행범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현행범이 아니지만 임 목사는 체포돼서 조사받는 그 장기간 동안 사실 영사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말하자면 관례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북한으로서는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그런 부분보다도 말하자면 그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조직, 이 임목사에 대해서 북한이 구형한 그런 죄목이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말하자면 내란,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그런 형량, 최고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선진, 서방 국가 같으면은 가벼운, 말하자면 그 모욕죄죠, 국가 원수에 대한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가벼운 그 형에 그쳤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그리고 이것을 아예 국가 전복 음모로까지 확대해서 최고형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 노동 교양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그 이면수 목사가 어떤 경위로 억류가 됐는지, 또 그동안 어떤 활동을 쭉 해왔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면수 목사는 원래 그 한국계 국민인데요. 한국 국민인데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그 큰 교회를 그 세우고 거기서 그 담임 목사를 해왔는데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면서 북한의 그 영양지원, 즉 식량도 주고요. 고아원, 그 불쌍한 그 고아들을 지원하는 이런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라선에서 그 평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억류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캐나다, 한국 쪽에서는 궁금했는데 북한의 그 최고재판소가 지난 16일 갑자기 그 국가 전복 음모, 또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 이런 혐의로 그 노동, 무기 노동 교화형을 그 선고한 것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북한이 임목사에 대해서 영사 접근도 허용하지 않다가 이제 영사 접근도 허용을 했고요. 앞으로 임목사 문제가 어떻게 풀릴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런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의 예를 보더라도 사실 전격적으로 또는 어떤 미국 내에서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해서 석방된 사례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발표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외부에 알려지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면수 목사의 경우에는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쨌든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면을 통해서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해설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제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면수 목사에 대한 북한의 종신형은 외국인으로 억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최고의 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임 목사는 북한의 그 핵심 정권 핵심들에 대해서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년 안에 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약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중한 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이런 맥락에서 그 일부 전문가들은 임 목사의 석방은 과거에 억류됐던 외국인들의 사례와는 달리 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과거 사례에서 비춰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임 목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이면수 목사 체포와 관련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너무 같은 소리지만 평양에 살 때는 평양 지역 싹쓸어 정도로 인기는 있었거든요.
저도 다 붙였어요. 저도 다 붙였는데 그 위수를 두 번 받고 항암치료 받으니까 정말 뼈에다 가시신 것처럼 살이 다 빠지거든요.
평양이 고향인 최현준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한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평양에서 받았던 첫 수술 이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암이 재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암수를 받아서 이게 절반을 절제했고요. 여기 다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원 때 검사를 보니까 다 전해돼가지고 여기로 완전 절제를.
병원과 하나원을 오가며 정착 과정을 마치고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살아야 할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앞에 벌크업에서 와 있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 땅에 와서부터 빚꾼이 되는 거예요. 빚꾼.
최현준 씨 집 앞에는 한국까지 탈북을 도와준 대가로 큰 돈을 주기로 했던 브로커들이 찾아와 있었고 약속했던 비용의 절반을 넘겨주고 나니 당장 다음 날부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여기 와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시장경제에 대한 거 아무런 공부도 없이 교육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무작정. 100만 원 주든 120만 원 무조건 돈 주고 왔다는 들어가 이래요. 이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서 한 3년, 만 3년을 살아봐야 돼요.
아내는 돈을 벌러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최은준 씨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움직일만 해지자 운동을 하러 나섰던 최현준 씨. 한국 사람들의 축구 동호회에서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한테 한 소리가 있거든요. 형님, 우리도 이런 축구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재미나게 축구도 하고 서로 외람도 들면서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 그래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5분도 안 됐는데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국 축구 동호인들은 수년간을 같이 허브를 맞췄으니까 이거 패스가 잘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거는 축구 해본 지 이제 15년이 넘었고 이 청년도 뭐 축구를 그닥 잘 못하고 하니까 허브 안 맞으니까 재미없다는 거죠. 그때 전인하고 하면서 아이 사람들은 이거 틀린 사람들이라고 다음 주에 다른 데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저하고 그 청년하고 세 번을 운동장 옮겨 다녔어요. 석주를. 참 이상하게도 이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세 번째 딱 그림처럼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아 그래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도 그때 제 모든 생각은 다 자식들한테 갔었어요. 북한의 자식들. 자식 빨리 들어와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축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암수를 받고 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집대했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 회복 그만큼 속도가 빠르대요. 북한하고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술하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게 술자리가 터진다고. 근데 여기 교수님들은 수술한 그 즉시로 그저 나가서 걸으래요. 근데 실제로 운동 많이 하니까 회복이 빠르면 사실이더라고요.
축구라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북한 땅에 두고 온 아들과 딸을 한국에 데려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고로부터 한 만 1년 동안 그 청년하고 제가 전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중국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브로커 손 놓고 뭐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다 나니까
최현준 씨는 몸이 움직여질 만했을 때부터 중국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최현준 씨 부부가 탈북하기 전에 계획했던 대로 북한 땅 약속한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역시 사람을 시켜 압록강을 건너게 한 뒤 중국에서 뜨거운 상봉을 했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는 2년 동안 아이들 오기 전까지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진짜 고기 먹으려고 하게 되면 새끼도 생각나고 새끼들은 죽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게 애비란 게 아니라서 고기 먹겠냐 해서 숟갈 넣고 숟갈 넣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은 중국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다시 라오스를 거쳐 안전한 곳까지 연결해주는 사람을 붙이는 일에 쓰여졌고 중국에서 헤어진 지 딱 1년하고 2개월이 되던 때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아들과 딸이 인계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딱 1년 2개월 만에 아이들이 라오스 대사관까지 딱 데려왔다는 소식 듣고는 그 다음에 100% 성공이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날 기분 좋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지문을 두고 들어왔는데 웬 젊은 두 분이 저희 집 방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현준 씨 집에는 낯선 기운의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이런 아들이 경찰관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경찰관증 보는 순간에 그저 신기 바싹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네. 경찰이 집에 찾던 병철은 그거 다 그런 업무 보는 사람들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순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던 최현준 씨는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저는 순간에 그저 감정이 올라가지고 그 길로 다시 문을 열었어요. 나가라고 당신에. 나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이 사람도 아니니까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으면 경찰서 호출하라고 집에 찾아주면 그 나가라고 당장. 제가 경찰들 제일 싫어했어요. 북한에서 때부터.
한국의 경찰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최현준 씨 자신이 북한 인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던 보위부 소속의 일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가라 했더니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선생님 도움 좀 받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나한테 도움 받으려면 뭐 있냐 했더니 하는 소리가 사람 좀 찾아달라고 왔다는 거죠.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하고 왔구나. 사람 찾는 건 당신의 몫이냐 하면 사람 찾는 사람인가. 순간에 제가 수행으로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슨 그 우리 북한 사람들은 탈북자 브로커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사람 잘못 찾아왔다더니
경찰이 최현준 씨를 탈북 브로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브로커가 아니고 사람 잘못 봤다고 손사래를 쳤더니 경찰은 그런 일이 아니라면서 낯설지 않은 한 청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그 청년 이름 부른 거예요. 그 명철이라는 청년을 알지 않는가? 그래서 안다고 내가 하나한테 가셨다고. 그랬더니 경찰 하는 소리가 아, 그 청년 좀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청년 옆에 동에 사는데 그 집에 가서 찾아야지 왜 날 찾아오는가 했더니 없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최현준 씨를 경찰이 찾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저녁 시각에 집에 들어오는 청년이 어디 있겠냐며 늦은 시각에 다시 가보라고 무심히 넘겨버리려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아니 지금 없다는 얘기죠. 지금. 아,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없다 없다 얘기하는데 뭐 무슨 게 어떻게 없다는 소리냐 하더니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이 청년이 혼자 다니니까 평일날 일 나갔다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혼자고 누가 반겨준 사람도 없고 말을 대할 사람도 없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깡수를 계속 먹은 거예요. 집에서. 또 술을 좋아했어요. 청년이고.
최현준 씨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축구팀을 만들어 재미나게 공을 차보자고 했던 그 명철 청년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다니까 아침에 일어나 나가지고 회사를 세 번을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업 일탈하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는 외로운 탈북 청년이 술에 쩔어 살다가 희망은 고사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잘 모르니까 그 우리가 아파트 바람백이라든가 전봇대들이 대출 광고 많이 붙지 않았습니까? 사채잖아요, 사채. 이걸 그 6천 얼마씩 갖다 썼어요. 6천만 원 넘게 갖다 썼어요. 근데 사채라는 게 뭐 뭘보다 100% 크다고 1억 2천인가 1억 3천인가 되더라고요. 사채 빚이. 그러니까 사채 빼려와서 집을 다 모았어요. 그 집이라는 거, 탈북자 집이라는 건 뭐 11평, 12평, 13평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자기 집이 아니거든요.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정부에서 1,300만 원 정도 이어준 게 있어요. 그거밖에 자기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집을 다 모으시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돈이 더 큰 거니까 돈 빠리무지한 장기라 뜯어서 팔아버리겠다 하니까 야가 잠적을 했거든요. 그 청년 아직 대한민국 없어요. 아직도.
미안했습니다. 후회도 됐습니다. 그때 명철 청년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최현준 씨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제가 그때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아 이건 내가 내 새끼만 새끼라고 생각하다 나니까 야를 잊었구나. 내가 그 전에 얘한테 하루 한 번이나 전화도 해보고 찾아라도 봤으면 이런 길을 안 가지 않았겠냐. 진짜로 정말로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목숨 세 분은 던져야 되거든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 목숨으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얘기 안 하기보다 못한 길을 갔어요 지금. 뭐 죽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잠적에서.
무거운 자책감으로 고민을 하던 최현준 씨. 주위에 있던 탈북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마치나 그 청년이 그런 경우에 딱 제 잘못처럼 엄청나게 그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우리 회원들이에요. 탈북자 청년들, 주위에 있던 청년들 몇 명 오라.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너네 내가 축구단 하나, 너네끼리 탈북 청년들에게 축구단 하나, 축구할 수 있는 축구단 하나 조직해주면 한번 해보겠냐 했더니, 아, 청년들 너무 좋대요. 해보겠대요. 그래, 그럼 회원 모집해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로 자꾸 연락하더니 43명이 들어왔어요. 43명. 5일 만에.
닷새 만에 43명의 탈북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축구를 한번 해보자고 모아놓고 보니 근사한 단체복이 필요했고 신나게 공을 찰 멋진 축구화도 신겨놓고 싶었습니다.
그 막상 마음속에 뭐였는데 그래도 축구단이랑 그 멋있게 나타나면 그래도 유니폼도 있고 뭐 축구화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때 저도 2년 동안 북한의 아이들에게 뭐 돈도 보내고 뭐 올 때 또 브로커비로 또 쓰면서 그 세 차례 걸쳐서 작업을 하다니까 2년 다 쓰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통장에 딱 비상장하고 딱 정말로 250만 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 급하듯이 잡아서 250만 딱 내는 것이었거든요. 그 돈밖에 없었어요. 우크가스에서. 그래서.
아들, 딸을 한국까지 데려오는 비용을 쓰고 나서 쟁여두었던 $2,500 정도의 비상금. 최현준 씨는 그 돈을 들고 동대문 시장 단체복 만드는 가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동대문 시장 쪽에 나가서 그 슈퍼츠 유니폼 만드는 근데 가서 진짜 짝퉁이죠. 제일 싸구려. 15,000원짜리로. 그렇게 해서 50착을 만들었어요. 아래 유니폼.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 가진 청년들 많아요. 바로샤리나 유니폼 있잖아요. 빨간지 이렇게 출간 거. 그걸 50착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축구화가 또 없잖아요. 그거.
유럽의 명문 구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유니폼을 차려입힐 생각을 하고 보니 어울리는 축구화가 급했습니다. 무작정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 후손단체인 이북 오도 쪽으로 달려갔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 이북도민사회라고 이북 오도 청이 있습니다. 그 실향민 어르신들 그거 찾아갔어요. 나도 그것도 모른데 찾아가서 나 탈북자인데 탈북 청년들은 축구를 시키려고 하는데 유니폼 내 돈을 만들었다. 근데 축구화도 신기하지 않겠냐. 축구화 살 돈 좀 250만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 그거인데 다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1천만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이상철 그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저 지금 아직도 형님 믿고 다른 분인데 그분이 의외로 그래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축구화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축구화 유니폼 쫙 입혀서 세워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미래연대 대표 최현준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